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타이완 남부를 통과한 뒤 오늘 남중국해에 진입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호가 군함 5척을 대동한 채 오늘 오후 타이완이 통제하고 있는 프라타스 군도 동남쪽 해상을 통과한 뒤 서남쪽으로 향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에 따라 사태를 계속 감시하며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도 어제 랴오닝호를 포함한 중국 해군 선박 6척이 미야코와 오키나와 사이를 통과해 태평양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은 오늘 이번 항해가 중국의 군사력 확장으로 보인다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이번 훈련이 랴오닝호의 강화된 전투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랴오닝호는 이제 더 먼 곳으로 항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리아 알레포 내 기독교인들이 어제 성탄절을 맞아 5년 만에 처음으로 대형 트리알에서 축하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부군이 알레포 동부 반군 지역을 함락한 데 따른 것으로 현지 기독교 관계자들은 역사도시 올드시티에서 5년 만에 성탄 전야 미사가 열려 사제들이 평화를 기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 내 기독교인들 상당수는 정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원단체들은 알레포를 떠난 민간인들이 눈이 덮인 황야에 강제 수용됐다며 혹독한 겨울 추위로 어린이들이 숨지는 등 난민들이 심각한 곤경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일 하와이 진주만을 방문합니다. 아베 총리의 이번 방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적대관계였던 미국과 일본의 동맹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미국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아베 총리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함께 진주만을 찾아 양국 간 화해의 가치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방문 중 2천여 명의 전사자를 낸 일본의 진주만 공격에 대해 사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는 군용 수송기 추락으로 승객과 승무원 92명 전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오늘을 애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사고 원인 규명과 희생자 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교통장관은 이번 사고가 조종사의 실수나 기계적 결함인 것 같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아직 테러라고 말하기는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기는 어제 시리아 크메이밈 공군기지로 향하기 위해 러시아 소치공항을 이륙한 뒤 2분 만에 흑해에 추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승객 84명과 승무원 8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3천여 명의 구조대와 100명의 잠수부, 선박 32척을 동원해 생존자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유대 정착촌 관련 결의안 표결에서 미국이 기권한 데 항의해 어제 자국 주재 미국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또 지난 23일 표결에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나머지 14개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도 소환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강요회의에서 안보리의 이번 결의안은 무모하고 파괴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과 이스라엘은 항상 안보리가 정착촌 문제에 대해 결의하지 못하도록 동의해왔다며 미국이 이번에 거부권 대신 기권한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사법부가 대규모 법관 공석 사태를 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 시 사법부를 획기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게 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스칼리아 전 대법관 자리에 보수파 인사를 지명할 것이라는 의도를 밝힌 바 있습니다. 사법부에 따르면 대법원의 경우 지난 2월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 사망으로 공석인 것을 비롯해 연방항소법원의 13석, 미국지방법원들의 82석, 그리고 국제무역법원과 같은 특별관할법원들의 8석 등 모두 104석이 공석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흔히 가수들 사이에서는 가수는 노래 제목을 따라간다는 속설이 있다고 합니다. 뭐 재미로 하는 이야기지만 노래의 제목과 가수의 삶이 비슷한 궤적을 그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팝 가수인 조지 마이클이 그의 노래 Last Christmas처럼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인은 급성 신부전으로 인한 사망으로 전해졌는데요. 1983년 청소년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 앤드류 리즐리와 그룹 웸을 결성하고 Wake Me Up Before You Go Go 또 Last Christmas 등 수많은 히트곡을 냈습니다. 이후에 홀로서기를 하면서 낸 음반인 Face는 전 세계에 2,500만 장이 판매되면서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오르기도 했었죠. 최고 권위의 그래미상 등 다수의 상을 받고 40년간 1억 장 이상의 음반을 판매한 조지 마이클. 하지만 최근에는 마약 복용이나 동성애로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또 폐렴으로 수술을 받는 등 순탄치 않은 삶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웸을 함께했던 리즐리, 또 세계적인 가수 엘튼 존을 비롯해 수많은 가수들은 마이클의 노래는 사람들 마음속에 영원할 것이라고 애도와 슬픔을 표시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5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긴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12월 27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나 함경도는 대체로 흐리고 눈 또는 비가 오다가 새벽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1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2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1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영하 4도에서 영하 2도, 신의주 영하 9도에서 영하 3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도, 함흥 영하 3도에서 영상 1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7도에서 영하 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조지 마이클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노래한 Face 함께 감상해 보시죠. Well, I guess it would be nice if I could touch your body. I know not everybody has got a body like you. But I gotta think twice before I give my heart away. And I know all the games you play because I play them.
Faith. Cause I gotta have faith. Ooh, I gotta have faith. Cause I gotta have faith, faith, faith. I gotta have faith, faith, faith.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지난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정착촌 확대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 대사를 소환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들여다보겠고요. 중국 정부가 타이완과의 군사교류 확대 계획을 담은 미국의 새 국방수권법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은 타이완 남쪽 해역에 항공모함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미국과 중국 그리고 타이완 3자 사이에 긴장이 고조될 우려가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인도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난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 결의안을 두고 미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 유엔 본부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서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 일대에서 정착촌 건설을 중단하라고 이스라엘 당국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14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반대는 없었는데요. 기권한 나라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이 결의안 통과 직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공정하지 않은 반이스라엘적 술책이라고 결의안 내용을 비판한 뒤에 표결에서 기권한 미국 정부가 이번 결의안 통과의 배후에 있으며 이스라엘을 향해서 수치스러운 타격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미국에 대한 이런 비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고요. 성탄절이었던 어제는 댄 샤피로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를 총리 집무실로 초치해서 대면 항의했다고 총리실 측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정상의 미국 대사 초치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현지 유력일간지 하레츠는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국이 안보리 결의안 통과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주장한 거고요. 그 뒤에 찬성표를 던진 나라들에게 보복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스라엘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서 러시아와 중국, 프랑스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을 포함해서 이번 결의안에 찬성한 나라들의 대사들을 개별 소환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이들 국가들과 유엔에 대한 관계를 재정립하는 등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복이 어떤 내용인지는 즉시 밝히지 않았는데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편파적이고 굴욕적인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미국은 이스라엘의 최대 동맹국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네.
예. 자, 현지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이렇게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번 결의안 통과를 둘러싸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 정부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낀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1년 안보리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최종 합의에 조건을 달지 않겠다고 말했던 발언과 완전히 상반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이런 행보는 숨어있다가 기습 공격을 가한 배신 행위라고 원색적인 어휘를 사용하면서 비난했습니다.
네, 이 미국이 찬성표를 던진 것도 아니고요. 기권했을 뿐인데
네.
자, 미국이 이번 결의안 통과의 배후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과연 맞는지 이런 의견도 있죠.
네, 미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어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상임이사국 4개 나라와 비상임이사국 10개국 이렇게 14개 나라가 모두 찬성해도 상임이사국 한 나라만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보리에서 어떤 결의도 통과될 수 없는데요. 이스라엘 측은 일단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결의안을 성사되도록 놔둔 것이 기대한 것과 상반된 태도를 보인 배신 행위라고 본 겁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특히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을 강하게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미국에서는 앞으로 이제 한 달 안에 새 정부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요?
예, 미국의 현 정부와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안보리 표결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결의안이 공정하지 않다면서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예, 결국 미국의 현 정부가 거부권을 쓰지 않아서 결의안이 현실화된 뒤로는 유엔과 관련해서 1월 20일부터 달라질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인터넷 사회연결망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1월 20일은 미국 대통령 취임식 날입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 또 이스라엘의 갈등을 불러온 이번 결의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이스라엘이 지난 1967년 이래 점령해온 동예루살렘 지역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일대에 정착존을 세우는 것이 국제법적인 타당성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두 국가 체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측이 모든 정착존 관련 활동을 멈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짓고 있는 정착촌이 이번 문제 핵심인데
네.
이 정착촌이라는 게 뭔가요?
예, 정착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분쟁을 겪고 있는 역사를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대학살 피해를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던 유대인들이 전쟁이 끝난 직후에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표현되는데요. 현재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곳 일부가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약속의 땅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양측의 영토 분쟁이 가열되어 온 가운데 1948년 유대인들은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 건국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팔레스타인 측은 무장투쟁을 계속해왔고요. 양측이 네 차례에 걸친 중동전쟁으로 전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994년에 팔레스타인 자치기구가 인정을 받으면서 미국과 유엔 등의 중재로 양측이 각각 사실상 두 개의 독립국으로 인정받는 평화협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착촌이란 건 이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일대에 퍼져 있는 이스라엘 국적 유대인들의 주거지를 말합니다.
네. 자, 미국이 이번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 미국 정부는 국무부와 백악관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서 최근 이스라엘 당국의 정착촌 확대 건설 움직임을 비판해왔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일대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이스라엘 국민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중동 평화 구축의 핵심이라고 미국 정부는 줄곧 강조해왔는데요. 최근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대는 국제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양측의 분쟁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오히려 증폭시킬 뿐이라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네, 정착촌 확대가 분쟁을 오히려 증폭시킨다. 미국 정부가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뭔가요?
예,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은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만 이스라엘 국민들이 살고 있으면 괜찮은데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다가 속속 정착촌을 짓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국가 선포를 한 뒤에 요르단강 서쪽과 가자지구 이 두 군데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살도록 정했는데요. 이스라엘 정부는 이후에 이 지역들에 유대인 정착촌 200개를 만들어서 자국민 60만 명이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 건설 계획을 더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군을 투입해서 이 정착촌 건설에 항의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맞서고 있고요. 이런 상황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다가 이번에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기에 이른 겁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타이완 남쪽 해역에 항공모함을 파견했다고요?
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오늘 인민해방군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호 선단이 전날 서태평양 해역에 진입해서 젠-15 함재기와 함재 헬리콥터의 이착륙 훈련 또 구축함 선단과의 연합 기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랴오닝호의 서태평양 진입은 지난 16일 보하이만에서의 대규모 실사격 훈련과 21일부터 23일까지 한반도 인근 서해에서의 대규모 함재기 이착륙 공중급유 실탄훈련에 뒤따른 것이고요. 특히 그동안 현지에서 대미 군사 방어선으로 설정해온 일본 규슈와 오키나와, 타이완을 잇는 제1열도선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서 남동쪽으로 진출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고 일본 지지통신인 해설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중국군의 이번 움직임이 최근 흔들리고 있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둘러싸고 미국과 타이완을 겨냥한 시위의 성격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항공모함 훈련에 앞서서 중국 외교부가 미국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도 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얼마 전에 201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라는 걸 발효시켰는데요. 이 상하원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한 뒤에 금요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효력이 발효됐습니다. 이 법안은 고급 테러 관련자들을 가두는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지하지 못하게 하는 의회의 주장을 비롯해서 최근 미국의 방위 현안을 다루는 한편 또 새 회계연도에 방위 관련 지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 중에서 타이완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 중국 측이 어제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미국의 국방수권법의 타이완 관련 조항에 단호하게 반대하며 미국 측에 엄정하게 항의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이 중국 측이 특히 어떤 내용에 반발한 겁니까?
네, 미국의 새 국방수권법에는 미군과 타이완군의 장성급을 비롯한 고위 군사당국자들의 교류에 관한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미 의회에는 앞서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행정부 측의 반대로 이 관련 조항이 최종 심의 절차에서 빠지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달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하고 또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면서 이 타이완과의 군사 교류 계획이 법제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과 타이완을 통틀어서 국제사회에서 대표성을 가진 것은 중국 정부뿐이라는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폐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인도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인도 국방연구개발기구는 오늘 동부 오디샤주에 있는 섬인 압둘 칼람에서 자체 개발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아그니-5를 이동 발사대로 시험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현지 방송 NDTV가 보도했습니다. 길이가 17m이고 무게가 50톤인 아그니-5 미사일은 사거리가 5,000km 달하고요. 1톤 이상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국방연구개발기구 측은 밝혔습니다.
네, 자, 이 아그니-5의 사거리가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인도 당국은 이번 시험 발사가 실전 배치를 앞두고 마지막 일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시험에 성공한 사거리를 지도에 표시하면 중국 북부 지역까지 포함하는 아시아 대륙 전체에 닿을 수 있고요. 또 아프리카와 유럽 일부 지역까지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이 핵확산 금지조약에 가입한 공식 핵보유국인 인도는 이 아그니-5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에 이어서 여섯 번째 이 ICBM 장거리 미사일 보유국 지위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미국 연방법원에 공석이 많아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사법부 성향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자선단체 이 트럼프 재단을 해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여사 하와이에서 연말 휴가를 보내고 있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현지 미군 장병들을 위문한 소식 전해드리고 지난해 미국의 인구 증가율이 0.7%로 8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에 공석이 많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네, 지난 2월에 앤터니 스켈리아 대법관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이 공석이 된 이 대법관 한 자리를 포함해서 연방 법원의 공석이 100석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8년 전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에는 이 연방 법원 공석이 50여 석이었는데요. 이번에 거의 두 배로 늘어난 겁니다. 연방 사법부에 따르면 항소 법원에 13석, 지방 법원에 82석이 현재 비어 있고 연방 국제 무역 법원 등 이 특별 법원에도 8석이 공석인 상태라고 합니다.
예, 이 연방법원의 공석이 왜 이렇게 많은 거죠?
네, 민주당 행정부와 공화당이 다수당인 연방의회가 분열 양상을 보여와서 그렇습니다. 연방판사는 상원의 인준을 받게 돼 있는데요. 이런 인준 절차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2년 전에 공화당이 하원에 이어서 이 상원까지 장악한 뒤에 판사 인준 과정이 크게 지연됐는데요. 미 의회 조사국 CRS의 통계를 보면 공화당이 다수당인 현 상원은 지난 2년 동안 20명의 이 종신직 판사를 인준했는데 이는 198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스켈리아 대법관의 후임으로 메릭 갈랜드 워싱턴 DC 항소 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그 상원 인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맞습니다. 이 공화당은 새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면서 갈랜드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이제 비어있는 대법관 자리를 이 트럼프 당선인이 지명하게 됐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사망한 스켈리아 대법관과 성향이 비슷한 이 보수적인 판사를 새 대법관으로 지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원칙이라든지 견해, 이 사법적인 철학이 이 스켈리아 대법관과 비슷한 인물을 후임자로 뽑겠다는 겁니다.
네, 이 미국에서 연방 판사는 종신직이죠?
네, 그렇습니다. 헌법에 따라서 이 종신직이 보장되는데요. 큰 문제가 없는 한 사망하거나 사임할 때까지 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사를 지명하느냐가 무척 중요합니다. 연방판사는 미국 정치와 사회에서 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낙태라든지 이민, 총기 규제 문제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미국 사회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트럼프 당선인이 연방법원의 공석을 이 모두 보수적인 판사로 채운다면 이 보수주의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에 대한 판결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당장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스켈리아 대법관의 후임을 지명하게 될 텐데 자 그런데 대법관을 여러 명 지명할 가능성도 전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대법관들이 이 대부분 나이가 많기 때문인데요.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이 78살, 이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80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이 83살입니다. 이 소속 정당이나 성향이 이 대통령과 다르면 이 대법관이 은퇴하고 싶어도 못한다. 뭐 그런 얘기까지 있는데요. 이 브라이어 대법관과 긴스버그 대법관은 민주당 대통령이 지명한 진보 성향의 판사고요. 케네디 대법관은 공화당 대통령이 지명한 이 보수적인 판사이긴 하지만 때때로 진보 판사들 편에 서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이 케네디 대법관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진 경우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동성혼 합헌 판결의 경우가 그랬는데요. 진보 대 보수, 이 대법관들 성향에 따라서 4대4로 의견이 갈렸는데 케네디 대법관이 진보 편에 서면서 5대4로 동성혼 합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재단과 관련한 소식 살펴볼 텐데요. 이 트럼프 당선인이 트럼프 재단을 해체하겠다고 밝혔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토요일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트럼프 재단을 해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재단은 트럼프 당선인이 세운 자선단체인데요. 재단 운영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모른다는 의혹으로 인해서 현재 뉴욕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구체적으로 언제 이 재단 문을 닫을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 앞으로 법무팀이 재단 해체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재단이 자선단체라고 했는데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나요?
네, 트럼프 당선인은 재향군인 지원과 경찰,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기부하는 등 많은 좋은 일을 해왔다고 밝혔는데요. 미 연방국세청 IRS의 보고 내용을 보면 지난 2014년의 경우 이 면역체계 이상 질병이죠. 이 루푸스를 연구하는 루푸스 연구재단과 미국 피부협회 여러 재향군인 단체들이 트럼프 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987년에 이 저서 거래의 기술 판매로 얻은 수익금을 바탕으로 해서 이 트럼프 재단을 세웠는데요. 2005년까지는 트럼프 당선인이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돈으로 운영돼 왔지만 그 뒤에는 이 전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친지들이 후원하는 돈에 의존해 왔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 선거 운동 과정에서 트럼프 재단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먼저 이 재단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고 기부금을 받아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법무장관이 이 점을 지적하면서 기금 모금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당시 이 트럼프 후보 측은 민주당의 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도우려는 술수라면서 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당선인이 재단 자금으로 자신의 초상화를 구입했다는 문제도 제기됐고요. 또 지난 2013년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팸 본디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을 지원하면서 이 재단 자금으로 2만 5천 달러의 선거 후원금을 냈다는 그런 문제도 나왔습니다.
예, 이 당시 본디 장관이 이 트럼프 대학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인지 결정을 앞둔 상황이었었죠.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학교는 트럼프 당선인이 세운 이 부동산 전문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강의 내용 등이 이 선전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이 수강생들 가운데 사기 혐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디 장관이 결국 이 문제를 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본디 장관은 이 트럼프 당선인으로부터 받았던 이 후원금과는 상관없이 나온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본디 장관에 대한 후원금이 트럼프 재단에서 나온 건 실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뉴욕 검찰은 트럼프 당선인의 재단 해체 결정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트럼프 재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법적으로 해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언제 수사가 끝날지 시기를 확실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가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원래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독교 축일입니다만 미국에서는 한 해 가장 중요한 명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미군 장병을 위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태평양에 있는 섬 하와이에서 가족과 함께 이 연말 휴가를 보내는 중인데요. 어제 영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와 함께 하와이 카네 오헤만에 있는 해병대 기지를 찾아서 위문하고 연설했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1월 20일에 이제 퇴임하지 않습니까?
네.
예. 자, 이번 연설은 재임 중에 미군 장병에 대한 마지막 연설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은 군 최고 사령관으로 지낸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이 특권 가운데 하나였다고 말했는데요. 앞으로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더라도 이 미군 장병들에게 감사하고 또 이들을 지지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에는 해외 주둔 미군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더라도 이 카네오헤 해병대 기지를 계속 찾을 예정이다 이렇게 언급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특권이 있어서 이 기지 내 체육관과 골프장 등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농담하기도 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은 하와이 출신인데요. 이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도 매년 연말이면 하와이에서 휴가를 즐겨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이 미셸 오바마 여사는 휴가 중에도 또 미국 어린이들을 위한 봉사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 북미 항공우주사령부 이 노레드가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산타클로스의 위치를 추적해주는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까? 예, 어린이들이 전화를 걸면 자원봉사자들이 이 대답해주는 서비스를 하는데 이 오바마 여사도 여기에 동참한 겁니다. 이 산타클로스는 크리스마스 이브, 그러니까 성탄절 전야에 순록이 끄는 썰매를 타고 지구를 돌아다니면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해준다는 이 상상 속의 인물을 말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봅니다. 미국의 인구 증가율이 80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다는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 인구조사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미국 인구가 220만 명 증가했습니다. 전해보다 0.7% 늘어난 건데요. 그동안 뭐 인구조사 방식이 조금씩 바뀌긴 했습니다만 이 193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 인구는 3억 2,3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의 인구 증가율이 둔화됐다는 거 사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 미국 인구는 전후 출산붐이 일었던 1950년대에 이른바 베이비붐이 한창일 때 절정에 달했는데요. 당시에는 매년 인구 증가율이 평균 1.8%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점차 떨어지면서 2010년대에 들어서는 한 해 1%에도 채 미치지 못했는데요. 이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에 접어들고 또 출산율도 미국의 출산율이 낮은 편이어서 앞으로 이 미국의 인구 증가율은 계속 이 하향 추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네, 미국은 50개 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주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는지요?
네, 있었습니다. 이 올해 미국에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주는 서부 유타주였는데요. 지난해보다 인구가 약 2% 늘어났습니다. 아, 네바다주와 아이다호, 플로리다, 워싱턴주가 그 뒤를 이었는데요. 반면에 이 동부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중서부 일리노이주를 포함해서 8개 주의 인구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미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주는 어디입니까?
네, 서부 캘리포니아주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주의 인구는 3,900만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남부 텍사스주가 인구 2,800만 명으로 2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이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이었습니다. 아, 지역별로 보면 남부 지역에 이 미국 인구의 38%가 살고 있고요. 서부 지역이 24%, 중서부 21%, 동북부 17% 순이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저물어갑니다. 지난 한 해 지구촌 곳곳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이번 주는 지난 한 해를 결산하는 특집으로 꾸며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국제 정치 분야를 살펴볼 텐데요. 올 한 해 세계 곳곳에서 큰 영향을 끼친 정치적 사건 5개를 꼽아봤습니다. 오종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브렉시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올 한 해 국제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한 신조어 가운데 하나가 브렉시트라는 말인데요. 영국을 뜻하는 브리튼의 나가다, 떠나다라는 의미의 엑시트를 합친 단어입니다. 지난 6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한 국민투표 이후에도 지금까지 브렉시트는 세계 정치와 경제 곳곳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발단은 영국 내에서 확산된 반이민 정서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유럽연합 회원국들, 예를 들어서 폴란드나 포르투갈 같은 곳의 노동자들이 대거 고임금을 지급하는 영국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영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불만이 커진 것이었는데요.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었던 그리스를 돕기 위해서 영국을 비롯한 다른 유럽연합 국가의 분담금이 대량 투입되는 반면에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받은 게 거의 없다는 일각의 비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여론을 바탕으로 6월 23일 국민투표에서 결국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결정하자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계 5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영국은 유럽연합 국내 총생산의 5분의 1에 가까운 분량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분담금도 독일 다음으로 많이 내는 주축국이었기 때문에 영국의 탈퇴 과정이 본격화되면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브렉시트는 영국 스스로에게도 좋지 않은 선택이었다는 게 국제정치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유럽 내 이웃나라들과의 경제 공동체 관계를 단절한 영국이 당분간 경기 침체를 피하지 못하고 미국의 주요 파트너였던 영국의 자리도 독일이 외교적으로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 회장은 브렉시트가 현실화된 직후 인터뷰에서 영국은 브렉시트 이전보다 더욱 가난해질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중국 남중국해 영유권 재판 패소.
중국 대륙 남쪽과 베트남 동쪽 해안, 그리고 필리핀, 브루나이 같은 섬나라들로 둘러싸인 바다인 남중국해가 올해 초부터 줄곧 국제 뉴스의 중심에 자리 잡았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에 해당하는 면적의 9개 지점을 정한 뒤에 선을 이어 그은 이른바 구단선을 제시해서 영유권 주장을 펼쳐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필리핀 당국이 이의를 제기해서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 중재 재판소에 낸 소송이 7월에 결론을 맺었습니다. 재판소의 결정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근거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판결을 지금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에 남중국해와 접한 이웃나라들은 각종 국제회의가 열릴 때마다 중국의 판결 수용을 촉구하는 내용을 성명에 넣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일부 친중국 국가들을 활용한 중국 측의 노력 때문에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 핵심 지역에 만든 인공섬에 군사시설을 계속 짓고 있고요. 최근에는 미사일 방어시설까지 설치한 것이 위성사진 판독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 탄핵 심판.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최순실 씨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민간인 신분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개입하고 대기업에서 모금한 돈을 빼돌리려 했다는 혐의를 받아서 몇 달 동안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이어졌고요. 박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벌인 범죄 행위를 대부분 공모한 혐의를 받아서 검찰에 입건됐습니다. 한국의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을 갖게 된 겁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건 전모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10월 이후 시민들은 매주말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 주요 지점에 모여서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시위를 벌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결국 지난 9일 국회의 탄핵 소추를 받아서 직무가 정지됐는데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고요. 박 대통령은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의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지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외신들도 한국의 정치적인 격변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주목받은 박 대통령의 정치적인 추락 와중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비롯한 외교 안보 현안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되는 중입니다.
터키 6시간 만에 쿠데타 진압.
진압하던 기부코부터는 헵스하이브 헵스데미오름.
Now I understand these commanders are traitors. I'm not saying all. Among them are some scum.
7월에는 터키에서 군사 반란, 쿠데타가 일어났다가 6시간 만에 정부군에 의해 진압됐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는데요.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쿠데타 연룩 세력 적발과 처벌을 명목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에 수많은 군경 관계자와 공무원, 교사, 언론인들을 구금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탄압 사례를 지적하면서 터키 정부에 중단을 요구했지만 터키 측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 토보를 명분으로 이웃나라 시리아에 지상군을 파견하기도 했는데요. 터키군이 시리아에서 실제로 진행한 활동은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소수민족인 쿠르드족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쿠르드족 민병대가 서방의 ISIL 대항전에 참여했던 터라 서방과 터키의 마찰이 이어졌는데요. 터키 측은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슬람학자 페툴라우 귤렌이 쿠데타의 배후 인물이라면서 줄기차게 미국 정부의 송환을 요구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도 악화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르도안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서 양국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을 선언하는 등 친러시아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터키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에 있고 이웃나라 시리아와 이라크를 활동 기반으로 하는 ISIL 격퇴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에르도안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세계 정세에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콜롬비아 내전 반세기 만에 종료.
To award the Nobel Peace Prize for 2016 to Colombian President Juan Manuel Santos for his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지난 10월 노르웨이 노벨상 위원회 발표 들으셨는데요. 52년 동안 이어져온 콜롬비아 무장혁명군과의 내전을 끝내는 평화협정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은 겁니다. 지난 1964년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결성을 계기로 촉발된 콜롬비아 내전은 지금까지 반세기 이상 진행되어온 세계 최장기 무력 분쟁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초 콜롬비아 공산당 산하 무장조직으로 출발했던 혁명군 측이 공산혁명이 좌절된 이후에 게릴라 전투를 중심으로 전략전술을 수정하면서 내전으로 발전한 건데요. 초기에는 혁명군이 콜롬비아 국민들의 상당한 지지를 받은 적도 있지만 지난 1993년 공산당과 결별한 뒤에 마약조직들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이익을 챙기면서 여론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이 콜롬비아 정부를 지원하면서 반군 세력이 급속하게 위축됐고요. 이때부터 무장혁명군 측이 평화협정 체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산토스 대통령이 이끄는 콜롬비아 정부와 무장혁명군이 맺은 평화협정은 내전 종식의 최종 관문인 국민투표에서 한 차례 부결되는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재협상을 통해서 반군에 대한 전쟁 범죄 처벌을 일부 강화하는 수정안이 채택돼서 콜롬비아 상하원을 통과해서 최종 발효됐는데요. 아직도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수정안의 효력이 의문을 제기하는 알바로 우리베 전 대통령을 비롯한 콜롬비아 정치권 내에 반대파를 설득하는 일과 무장혁명군 외에 여타 반군 조직과의 별도 평화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일이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2016년 결산 특집으로 국제정치 5대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hird times the charm. Third times the charm입니다. 입니다. Have you ever heard people say third times the charm? Third times the charm. Well, let's find out what it means. But first,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that I had with Mike. Listen carefully. Hey, Mike, did you get a hold of Lydia yet?
Not yet. I've called her twice, but she doesn't answer her phone. It goes straight to her voicemail.
Really? Try again. The third time's the charm.
Well, as you said, I hope that the third time's the charm.
본문에서 제가 마이크에게, Hey, Mike. Did you get a hold of Lydia yet? 아직도 리디아 연락 안 됐니? 라고 묻자 마이키, Not yet. I've called her twice, but she doesn't answer her phone. 아니, 전화를 두 번이나 했는데도 안 받더라고. It goes straight to her voicemail. 전화 음성 메일로 바로 연결이 돼. 라고 하네요. 제가, Really? Well, try again. The third time's the charm. 아, 그래? 한 번 더 해봐. 세 번째 시도는 잘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이어 마이크도 As you said, I hope the third time's the charm.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네, 오늘의 표현 Third time's the charm. 잘 기억하시고요. Now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Mike, did you get a hold of Lydia yet?
Not yet. I've called her twice, but she doesn't answer her phone. It goes straight to her voicemail.
Really? Try again. The third time's the charm.
Well, as you said, I hope that the third time's the charm.
Today's phrase is third, T-H-I-R-D, third times the charm, C-H-A-R-M, charm, third times the charm. Third times the charm means that the third time you try to do something, it will work, and there will be a successful outcome. So this phrase is usually said to someone just before they try something for the third time, and you say it to wish him or her good luck. Third times the charm은 바로 3, 세 번의 행운, 세 번째 시도는 잘 될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The third times the charm은 누군가가 무엇을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 포기하지 말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Tina, don't give up because the third time's the charm 라고 하면 티나, 포기하지 마. 3, 세 번의 행운이 올 거야 라는 뜻이 됩니다. Well, now you know what third times the charm means, right? Then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Mike, did you get a hold of Lydia yet?
Not yet. I've called her twice, but she doesn't answer her phone. It goes straight to her voicemail.
Really? Try again. The third time's the charm.
Well, as you said, I hope that the third time's the charm.
Let's review what we've learned today. Third time's the charm means that the third time you try to do something, it will work. Third time's the charm. Third time's the charm. Keep on practicing.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제이슨 잉그램이 부른 Just Once, 딱 한 번만이라도 좋았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내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 did my best, but I guess my best wasn't good enough. 'Cause here we are back where we were before. Seems nothing ever changes. We're back to being strangers, wondering if we ought to stay or head on out the door. Just one. We doing wrong? Just once, can we find a way to finally make it right? To make the magic last for more than just one night. We could just get to it. I know we could break through it. I gave my all, but I think my all may have been too much. The Lord knows we're not getting anywhere. Seems we're always blowing whatever we've got going. And it seems at times with all we've got, we haven't got a prayer. I'm
are we going wrong?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98년 12월 26일 오늘, 폴란드 출신 물리학자인 퀴리 부부가 새로운 방사능 원소 물질인 라듐을 발견합니다. 라듐의 발견은 인류의 핵 에너지 연구의 시발점이 되고, 또한 병원에서 방사능을 이용한 치료에 사용되는 등 그야말로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퀴리 부부가 방사능 물질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도 이미 방사능 물질은 발견됐었습니다. 4년 전 독일의 물리학자인 렌트겐이 X선을 발견했고, 프랑스의 앙리 베크렐은 방사능을 발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사능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아 퀴리 부부는 연구에 매달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로 퀴리 부부는 1898년 7월 우라늄의 330배나 되는 방사능을 가진 새로운 물질 폴로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난 1898년 오늘 새로운 방사능 원소인 라듐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Marie Curie was a pioneer in the study of radioactivity. The discoveries she made alone and with her husband Pierre brought her two Nobel prizes and an award.
퀴리 부부는 폴로늄과 라듐을 발견한 공로로 1903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1972년 12월 26일 오늘, 미국 제33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고향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에서 사망했습니다.
Former President Harry S. Truman died this morning at age 88. The long vigil at Kansas City's Research Hospital came to an end when hospital spokesman Wayne Connery.
1944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정권 당시 부통령에 선출된 해리 트루먼은 이듬해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망하자 대통령직을 승계했습니다. 하지만 트루먼은 대통령 재임 당시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루즈벨트의 급작스런 죽음으로 쉽사리 대통령직에 올라 편안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비난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그러나 이 같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신을 지켜나갔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또한 재임 당시 현대사를 좌우할 만한 큰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이후 6.25 한국전쟁에 참전하기로 결정한 것 모두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오늘날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